네, 그러면 8월 19일 수요 예배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입니다. 구약성경 94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49페이지,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입니다. 구약성경 949페이지입니다. 16절부터 22절 다 함께 예수님을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의 죽음 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말씀에 앞서서 잠시만 저의 입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일 후 제3일 되는 날을 기억하여 오늘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기 위하여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각 심령 위에 예수 이름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를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왕노릇하는 그 예수 안에서 항상 믿음으로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될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들뿐만 아니라 또 멀리서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로써 예수 이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좀 긴 부분이 있는데요. 좀 길게 읽은 것 같은데, 16절부터 22절까지 읽으셨습니다. 그러나 뭐 내용은 그리 어려운 내용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오늘도 그 전도자를 통해서 해 아래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정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먼저 16절, 17절에 대해서는 재판에도 관련된 그런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역시 16절 시작할 때도 내가 해 아래서, 네, 이제 뭐 하도 반복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글이, 이해 아래라는 단어가 이제 눈에 확 띄시리라고 봅니다. 네, 그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역시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 악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뭐 우리나라나 아니면 뭐 여기 심지어 미국에서도 재판이 공정되게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같이 분을 내기도 하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재판할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악인들에게 선처를 베풀 수가 있지?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강하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약하게, 법을 집행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로 이해 아래,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안타까운 일인데, 잠언 17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잠언 17장 23절에서는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아니면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뭐 학연, 혈연, 지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봐주는 거죠. 예, 재판을 굳게 하는 일들이 그 악인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35절 이하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5절부터 36절에 말씀해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얼굴 앞에서,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는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아까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라고 좀 전에 잠언 17장 23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것은 다 주의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17절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불공정하게, 공평치 않게, 불공정하게 행하는 그런 재판들에 대해서, 판단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의 맨 마지막 그 끝절의 말씀이 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예, 전도서 12장의 맨 마지막 절인 14절에 그 전도서를 끝맺으면서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이 전도서의 마지막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선악간에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뇌물을 받거나 아니면은 학연, 혈연, 질연의 어떤 인맥의 관계 때문에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판단을 굽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으며 그렇게 행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말씀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잠깐 몇 가지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재판을 행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것을 알려주신 말씀들이 있는 것을 몇 구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 19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의가 아닌 것을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그러니까는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 편도 들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불쌍하니까 안쓰러우니까 안쓰럽게 생각되니까 좀 우리는 좀 봐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라도 그 편을 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세력 있는 자라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직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라고 이렇게 레위기 19장 15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라고 해서 편도를 들려고 하지 말고 또 세력 있는 자라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거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라고 이렇게 율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에 16절 이하 17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장 16절 이하 17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 양방 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너희 형제들에게도 그리고 심지어는 타국인에게라도 불의를 행치 말고 공정하게 그렇게 행해야 된다, 판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이제 신명기 1장 17절에서 이제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그 이유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가 마치 재판장의 권한인 것처럼 사람에게 속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조금 있다가 그 남 유다 왕국의 여호사밧 네 번째 남 왕국 유다의 그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에 대한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나가기 전에 지금 이 신명기 1장 17절에 이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재차 신명기라는 것은 재차 말씀해 주신다라는 뜻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라고 그렇게 율법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3제3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아까 같이 가난한 자라고 해서 편을 들려고 하거나 세력 있는 자라고 해서 두호를 감싸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너희가 판단하기 어렵거든 하나님께 맡겨 의지하라라고까지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사밧 그 남왕국 유다의 남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이었던 그 여호사밧 때 지금 신명기 1장에 들려주셨던 말씀들을 재판장에게 요구를 합니다. 역대하 19장 4절 이하 7절입니다. 역대하 19장 4절 이하 7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거하더니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순행하며 이제 여호사밧이 그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쫙 이렇게 이제 순행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저희를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래서 유다 온 나라 견관성에 재판관을 세웁니다. 재판관을 세우되 성마다 이제 재판관을 두죠. 그래서 그러면서 재판관에게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행하는 바를 삼가라. 그러니까 재판을 행할 때 조심하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의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위함이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 1장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대로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성마다 재판관을 세우고 그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너희의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그러면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으시니라. 네, 아까 잠언 17장에서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네, 사람같이 뇌물을 받는 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떤 꼼수를 써서 하나님의 재판을 굽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예 뭐 불가능하니까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공정하고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그래서 시편 7편 11절에서는 시편 7편 11절에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재판을 행할 때 절대로 굽게 하지 말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재판에 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 오늘 그 전도서 본문의 16절에서는 이해 아래서는 그렇게 재판관들이 그 여호사밧이 재판관들에게 요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미 레위기나 신명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재판관은 이렇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의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해 아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어떤 자신들의 그런 이해 관계 때문에 재판 있는 곳에 불행히도 악이 있게 되어지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 또 악이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잠시 잠깐은 그게 참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고 불공평하고 어떻게 저렇게 재판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불공평하게 행할 수 있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그냥 그렇게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분노하거나 이래가 쉬운데, 그러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7절에 의인과 악인을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네. 오늘 아까 좀 전에 전도서의 맨 마지막 12장 14절에서도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그이 전도서를 끝맺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 세상에는 해 아래서는 그렇게 불공평하게 판정을 받아도 억울하게 아니면은 누명을 쓰거나 아니면은 죄인인데도 벗어나는 법망을 잘 빠져나가는 그래서 뭐 속된 말로 뭐 법꾸라지라는 말도 쓴다고 합니다. 뭐 미꾸라지 같이 법을 잘 빠져나가니까는 이뭐뭐 법꾸라지라는 말까지 쓰는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재판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 아래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편벽대행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행한대로 다 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5편 4절 이하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75편 4절 이하 7절에서도 말씀을 읽어드리면 내가 오만한 자들아 오만히 행치 말라. 뭐 오만이나 교만이나 뭐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오만한 자더러 오만히 행치 말라 하며 행악자더러 뿔을 들지 말라 했느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교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높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악을 하면서도 행악을 행하면서도 아 우리는 뭐 괜찮아. 아 우리는 뭐 기세등등하게 우리는 뭐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없어. 뭐 누가 우리를 판단할 거야. 뭐 이러면서 교만하게 그렇게 말을 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이렇게 말을 하죠. 대저 높이는 일이 높아지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럼 뭐 전도서 말씀을 나가면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알려주셨던 말씀대로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죠. 권한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리 오만한 자, 교만한 자가 행각을 행하는 자가 아 이제 우리는 잘될 거야. 뭐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어?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 뭐 재판할 수 있어? 판단할 수 있어? 우리는 괜찮을 거야 해도 예, 하나님이 낮추시면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여기서 시편 75편 7절에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시기에 바로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구약에서의 이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 4장 11절 이하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이하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자라다. 그러시면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야고보서 4장 12절에서 입법자와 법을 입법하는 자와 법을 만드는 거와 재판자는 판단하는 그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네, 여기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재판, 심판에 관련된 것을 통해서도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예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판장이 우리에게 둘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예,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라고 그 이사야 33장 2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33장 22절에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다라고 우리 재판장이시오라고 이렇게 이사야 33장 22절에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두 번째 오셔서 뭐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이나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나타나실 예수님은 이제 말하는 것과 심판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말씀하셨고요. 예, 거기서 재판장은 누굽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하나님과 이게 같은 다른 분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에겐 재판장이 둘이 있죠. 마치 두 주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가 쉬운 것처럼. 그러나 우리에게 두 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두 재판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재판장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신약에서의 또 재판장이신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시다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이기에 우리에게 오직 재판하시는 재판자는 한 분이신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셔서 모든 대로 행한 대로 이제 갚아주시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나왔으니까 잠깐 뭐 여러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읽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이죠. 인자가 인자 예수님이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재판장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사실은 10절부터 보시면 좋은데 지금은 12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보라 내가 예수님이죠.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입법자와 재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 아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거나 아니면 억울한 판단을 받고 재판을 받거나, 그래서 막 진짜로 막그 분노가 일거나 아니면 진짜 그걸 당한 사람은 막 속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정말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돈이 있다고, 부자라고 해서 재판의 결과가 좋게 나오거나, 아니면 권세자라고 해서, 정치인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이해 아래서는 그런 불합리한, 불공평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발생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거로 우리가 분노해야 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슬퍼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우리의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다 선악간에 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서도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그 예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면은 그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우리에게 자주 또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바로 시편 73편 17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말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실족할 뻔 알았다. 왜냐면 악인이 너무 형통하고 악인이 너무 평안하니까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으니까 내가 그 모습을 보고 실족할 뻔 알았다는 거죠. 그러나 언제 그것이 내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잘못됐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고요? 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저희 결국을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참으로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기 때문에 그냥 졸지에 그들이 황폐하게 되고 놀람으로 전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시편 13편 17절 이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는 절대로 실족하지 마시고 절대로 분노하지 마세요. 네, 시편에서는 우리도 행악에 치우칠 수가 있기 때문에 분노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그일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거나 슬퍼하거나 낙심하지도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 예수 이름으로 이해 아래서 우리는 비록 해 아래 살고 있지만 이해 아래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전도서에서도 이게 해 아래라고 규정을 짓는 겁니다. 그이해 아래선 그런 일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에 대해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18절 이하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21절까지 말씀을 이제 보시면은 사람의 인생에 대하여 그리고 짐승에 대하여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이뭐 인생이나 짐승의 삶이나 뭐 이게 뭐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짐승들이 나오는 그런 프로들 보시면 우리도 그럴 때볼 때, 야, 뭐, 사람의 삶이나, 뭐, 짐승 삶이나, 뭐, 고진 비슷하다, 뭐, 약육강식이다, 그리고 뭐, 어떤 짐승들이 사람같이 행하는 모습 보면 막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진짜 뭐, 사람이나 짐승이나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때가 뭐,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해 아래는 그래요. 원래는 아니었죠. 네, 원래는 이제 좀 전에 나갈 말씀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범죄하기 전에는 바로 그 짐승이 있는 것과 사람이 사는 것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네,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그때를 기억을 하시면 태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다음에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거든요. 창세기 2장 7절, 8절 이하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고 그들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범죄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네, 그 다음에 짐승이 사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벗은 부끄러운 몸을 가시려고 가죽옷을 입히고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서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이 해 아래서 이 삶이 인생의 삶이라 짐승의 삶이라 이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이 되게 되어진 것이죠. 네, 사람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들도 내가 신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그것이 그냥 우리가 잘못을 안 하고 하나님이 시험하신 게 아닙니다. 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떠나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지를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아, 내가 짐승하고 별로 다를 게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 해 알아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들의 삶을 보면 짐승이나 인간일까? 어떤 사람은 뭐 짐승이나 인간이 다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도 그냥 팔업의 짐승이야. 우리도 그냥 짐승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정의를 내는 사람들도 있죠. 사실은 아닌데. 정말 원래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해 아래에서만 그런 것이지, 네,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 말씀 이제 뒤에서 이어져 나가겠지만. 어쨌든, 그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여 우리도 짐승과 별발 다름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으면 모든 것이 헛되고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고 모든 것이 헛되고 그래서 다 흙으로 말미암으로 결국은 다 흙으로 돌아가는 그 삶이 바로 이 해 아래에서 있는 이 세상에서 있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뭐 안타까운 일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지움을 받지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오늘 말씀같이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결국은 우리가 이 해 아래서는 사람과 짐승이 별반 다른 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왜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냐면 그래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냥 아까 조금 전에 어떤 사람같이 아 우리는 인간이나 짐승이나 다 똑같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런 모습이야. 이게 절대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해 아래서는 그렇게 보여도 그 생각 가지고 사시면 안 돼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분명하게 짐승과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의 혼은 위로,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라고까지 말씀을 이제 그 21절에서는 해주고 계시는 것인데, 그러나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해 아래에서 국한되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냥 해 아래에서 살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짐승과 별반 다를 거 없는 그런 헛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 이하 4절에서 말씀하세요. 시편 146편 3절 이하 4절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권세자를 의지하려 하지 말고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마라. 왜 우리가 인맥을 중요시 여기하는 게 어떤 사람으로부터 돕는 것을 도움을 받긴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좀 인맥들을 관리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생들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냥 그날에 당장에 그 도모가 소멸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소멸하리로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짐승과 별반 다를 게 없어서 그냥 짐승도 지나가다 차에 치이거나 아니면은 뭐 포수가 쏘는 총에 맞으면 그냥 죽잖아요. 쉽게 죽잖아요. 너무나도. 인생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전쟁이나 아니면은 어떤 강도를 만난 일들, 뭐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뉴스나 이런 매체나 아니면 어떤 뭐 영화를 통해서 이런 전쟁의 참혹한 참상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냥 사람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죽는 모습, 그냥 사고를 당했을 때 그냥 사람이 너무 그냥 그 영혼이 없는 그 사람의 그 육체는 그 사망을 당한 사람의 육체는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해 아래선 그래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런 이 세상의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 재판자라 이 불의를 행하는 재판자라 해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줄을 대서 좀 그를 좀 의지해 볼까? 사람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아니면 본인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거죠. 시편 104편 28절에 29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시편 108편 아 104편 시편 104편 28절에 2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주신즉 네, 우리의 호흡이 아까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분이 누굽니까? 네,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될수 있는 생명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라고 그렇게 시편 104편 28절에 29절에서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살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취하시면 취하는 즉시로 그냥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은 결과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냥 흙인 겁니다. 그냥 육체인 것뿐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런 해 아래서 이런 짐승의 삶이나 인생의 삶이 별발 다를 게 없는 이것에 우리는 소망을 둘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어떻게 조금 더 살아보겠다라고 아우동을 바둥바둥 치고 네,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정말로 교만했던 뭐 대표적인 예가 느부갓네살 왕, 우리에게 자주 언급해 주시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그큰 바벨론 궁을 건들면서 이건 다 내가 한 거다, 이건 내 힘으로 내 걸로 내가 다한 거다라고 했을 때그 말이 그 사람의 입에 아직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아까 시편 104편 말씀에 28절 29절에 주셔야 취하고 거두시면 그냥 그 호흡이 끊어지는 그이 모든 권세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그가 교만했을 때, 너는 쫓겨나서 사람에게서 쫓겨서는 짐승같이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동시에 아까 어떤 말씀이었죠? 당일에 시편 146편 사진 말씀 같이 그냥 그 호흡이 끊어지면 돌아가서 당일에 그 누부갓네살 왕이 순교하리라는 말씀과 같이 정말 그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그 말하실 때 그냥 그 말과 동시에 그냥 즉시로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발톱 같았었느니라라고 그렇게 다니엘서 4장 32절에 33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다니엘서 4장 32절에 33절입니다. 그냥 그 짐승같이 그냥 한순간에 그냥 그 바벨론 왕이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사람에게 쫓겨나서 짐승 같은 삶에서 살게 된게 그냥 불과 그냥 순식간이옵니다. 네, 그러니까는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죠. 이성 없는 짐승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는 이성 없는 짐승이다. 올바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드리지 못하고 말씀을 에서 벗어나는 그런 이성이 없는 그런 자가 되어지면은 짐승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베드로 후서 2장 12절입니다. 여기 베드로서 2장 12절에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했을 때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 앞에 10절에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해서 욕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따라 그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여 살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면 우리는 짐승과 같은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 모두는 다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는 그냥 그런 존재들인 겁니다. 그런 비천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짐승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우리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헛되고 헛된 이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이 세상 삶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떠났을 때, 그러면 우리도 짐승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하시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그 생명의 삶이고 영원의 축복의 삶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믿고, 그래서 우리는 이해 아래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22절의 마지막 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품복이라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신우사라는 것은 그 문자적인 뜻이 그러니까는 죽고 난 뒤의 일, 신후사, 그러니까 죽고 난 뒤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사 그 뒤에 누가,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이해 아래서는 죽음 뒤에 있는 일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사망으로 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우사를 뒤에 죽고 난 뒤에 일을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 도로 생명을 줄 자가 누구냐? 그런 사람이 이 해 아래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삶이 있는 동안에 우리는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그의 분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만 딱 그냥 보면은 사망 뒤에는 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자기 일에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자라는 것으로만 비춰져요. 이 22절만 말씀만 보면은 요번에도 우리가 얼마 전에도 그 부분만 찝어갖고 보지 말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그 부분만 발췌해가지고 그냥 그것만 자꾸 듣게 되면은 진짜 그 말씀이 그런가 보다라고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 사실은 그게 아닌데. 앞뒤 말씀을 보면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닌데, 우리는 그 얘기만 들으면 그래야 되는 줄만 알죠.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비유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 말씀에서 말고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좀 전에 22절만 놓고 봤을 때는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이 세상을, 지금 이때 자기를 즐거워하며 그렇게 하는 게 그냥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얘기는 지금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해 아래서 벌어지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은 그냥 이게 짐승같이 우리는 다 죽게 되는 거니까, 이 해 아래서 삶은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그나마 그냥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분복인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그러니까 그렇게들 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지금 해 아래라고 지금 국한을 짓는 것이고, 실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삶이 아니니까, 왜냐면은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6장 48절에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51절에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인데,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너희들 조상들은 그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었지만 그러나 결국 죽지 않았느냐. 그러나 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내가 하늘로서 온 생명의 떡인데, 그 이유는 내가 하늘로부터 온 것은 너희로 내 살과 피를 먹고 죽지 않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생명의 떡으로 온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51절,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 내 살은 바로 예수의 말씀이죠. 네, 진짜로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네 살을 먹느냐라고 이해를 했지만, 네, 사실은 예수의 말씀이죠. 네, 말씀의 양식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또 마르다와의 대화를 통해서도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에서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여기서 말하죠. 부활. 다시 사는 거죠. 이 해 아래는 이미 신우사를 이미 죽은 뒤에, 예, 그 죽은 뒤에 있는 일을 보게 하려고 죽은 사람을 다시 불러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해 아래서는 죽으면 끝이 나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고 생명이세요. 그래서 바로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해 아래로 내려오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 아까 요한복음 6장의 말씀과 같이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에 너희에게 죽지 아니하게 하려고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을 주려고 바로 하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분, 하나님이신 분이 이 해 아래로 내려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시려고.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짐승의 삶을 살게 되지 않는 것이죠. 태초로 돌아가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그 코에 호흡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으로 생명을 주신 뒤에 그들을 이거에 에덴 동산에 넣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려고 바로 생명 대신 영생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해 아래로 오신 것이죠. 얼마나 예수님으로 감사합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의 1절 2절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8장 1절 이하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정죄라는 것은 다른 말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정죄나 심판은 같은 의미예요. 심판이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말씀은 어느 말씀과 연결됩니까? 바로 요한일서 5장 11절 이하 말씀과 연결되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요한일서 5장에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요한일서는 꼭 집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굉장히 그 유명함을 알죠.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저 산 위에, 저 무슨 어디 교회 안에, 건물 안에 이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생명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시면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이번 주일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는 말라기사 4장 2절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랍니다. 너희에게 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예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바로 예수가 있다. 그러니까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처음에는 그 창세 때는 생명나무를 불과 구룩과 그 화염검으로 막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바로 친히 생명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해 아래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말해나 이래나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것이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 나면 송아지가 뛰리라 하셨던 말라기 4장 2절 말씀이나 이 요한일서 5장의 13절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바로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 말하나 이래나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바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 해 아래서 짐승과 같은 그런 헛된 그런 삶을 우리로 살게 하지 않고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살게 하신 그 영생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생을 사랑하고 영생 가운데 생명 가운데 살게 해주신 그 은혜가 우리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58절인데 이 말씀이 길기 때문에 핵심적인 말씀만 중간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 48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 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범죄했던, 그리고 그 자신의 죄를 여자에게 핑계 대었던, 변명했고 여자도 또 뱀에게 변명했던 이런 죄를 지었던 이 첫사람 아담은 그냥 산령이었다. 산령이 되었다는과 같이 그러나 마지막 아담, 네, 마지막이라 하신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을 외아들, 독생자 이런 것은 하나님한테 아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던 게 아니라 바로 예수밖에 없다라는 뜻을 우리 눈높이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지막 아담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다른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다른 이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과 다른데 그 이유는 그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영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그럼 이때 내 살을 먹으면 너희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분리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육신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신령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난 하늘에서 났다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죠. 내가 네 부모가 누군지 아는데 네가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나느냐라고 뭐 난리 났지가 났지 않았습니까? 사복음서를 보시면.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은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니라 바로 위에서 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와 짐승과 똑같은 삶을 살게 하지 않고 다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늘에서 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그냥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들과 같은 거예요. 달빛 짐승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9장 2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9장 2절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아까 오늘 짐승과 사람이나 인생이나 짐승이나 일반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전도서 9장 2절 이하 3절에서도 사람들께도 그냥 다 일반이다. 결국 뭐이 세상의 해 아래서는 다 똑같다. 그냥 죽으면 그만이다라는 거예요. 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헛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들 같지만,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는 소망을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짐승과 같은 일반인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빌립보 3장에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지금 해 아래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생명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짐승과 일반인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해 아래서는 공평하지 못하고 불의가 행해지고 재판이 굳게 행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인생의 삶이나 짐승 삶이 별반 다를 바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요. 외양간에 난 송아지같이 기뻐 뛰는, 그리고 영생의 생명을 누리는 그런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시간 관계상 우리에게 57절의 말씀을부터 읽어드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드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해나 이래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을 이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해 아래의 헛된 삶, 짐승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냥 모든 자가 일반인 그런 헛된 삶 속에서 유일하게 헛되지 않은 삶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말해나 이래나 다주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 삶은 결코 헛된 삶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 주시고, 그리고 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짐승과 같은 삶, 헛된 삶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해 아래 살지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었고,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로 정죄함을,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해 아래에 있는 것으로 여기서 그런 헛된 삶을 살지 마시고 정말 말해라 이래라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으셔서 정말 우리의 삶이 복되고 즐겁고 평안한 그리고 영원한 그런 삶이 끝까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예수님, 해 아래에서는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이고 재판을 굽게 하며 공의가 행해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이해 아래에서는 살고 있기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삶, 그리고 분노하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 아래서 이런 벌어지는 불합리한 불공평한 선거에서 우리에게는 공평하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그 하늘의 삶이 있음을 다시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깨닫게 알려주셨사오니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것을 깨닫고 정말 우리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위의 것을 찾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해나 이래나 다 예수 이름을 경외하는 복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셨사오니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다 예수님의 은혜고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이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이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도 헛된 그런 짐승의 삶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사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이고 생명이시기에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어 우리로 영원한 삶, 정말 우리에게 공평과 정의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천국을 새 예루살렘성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하셨사오니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본향을 바라보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셔서 사모하게 하셔서 정말 영원을 사모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끝까지 예수 이름을 위하여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외양간에나 송아지같이 뛰리 기뻐 뛰리라 하신 그 놀라운 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신 줄 예수 이름으로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예수님으로 평안하세요.